VOA 세계 뉴스입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8일 한국과 일본 관계의 심화와 발전을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이틀 일정의 한국 방문을 마치고 귀국길에 기자들에게 일본은 상호 이해를 심화시키고 양국 간 유대를 발전시키기 위해 한국과의 인적 교류를 증진시키길 고대한다고 말했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앞서 7일 한일 정상은 북핵 위협에 대한 양국과 미한일 3국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했습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7일 기시다 총리와의 정상회담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이 한반도와 일본은 물론 전 세계 평화와 안정에 중대한 위협이라는 인식을 공유했다면서 한미일 3국 정상 간 긴밀한 소통과 협의의 중요성을 공감했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최근 미한 정상이 채택한 확장 억제 강화 방안이 담긴 워싱턴 선언이 미한일 간 협력으로 확대될 가능성에 대해 일본의 참여를 배제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기시다 총리도 회견에서 북한의 핵 데이터 실시간 공유에 대해서도 논의의 진전을 이뤘고 이를 환영한다며 히로시마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 때 한미일 정상회담을 진행해 논의를 더욱더 진전시킬 것 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매튜 밀러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7일 트위터에 올린 성명에서 일본과 한국의 동맹으로서 우리는 한국과 일본이 이번 정상회담 소식을 환영하고 기시다 총리와 윤 대통령의 지도력을 평가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한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7일 모하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겸 총리와 회동했습니다. 백악관은 이날 성명에서 설리번 보좌관이 이날 회동에서 이제 15개월 된 예멘의 휴전 상태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한 회담의 중요한 진전에 대해 검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해당 전쟁을 종결시키기 위한 유엔 주도의 지속적인 노력들을 환영했으며 다양한 다른 사안들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수단에서 철수하는 미국 시민들에 대한 사우디아라비아의 지원에 사의를 표했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이날 빈살만 왕세자 외에도 셰이크 타눈 빈자에드 달라히안 아랍에미레이트 연합 UAE 국가안보보좌관과 아지트 도발 인도 국가안보보좌관과도 각각 회동하고 양자와 지역 현안을 논의했다고 백악관은 전했습니다. 백악관은 이번 회동이 인도 그리고 세계와 상호 연결된 중동 지역의 더큰 안전과 번영의 비전을 공유하기 위한 목적이었으며, 향후 이들 4명이 정례 협의를 유지하고 이번 회동에서 논의된 사항들에 대해 후속 조치를 해나가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이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정부의 공개 처형과 태형 등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유엔은 8일 공개한 유엔 아프간 지원단의 보고서에서 지난 6개월 동안 남성 274명과 여성 58명, 그리고 남자아이 2명이 공개적으로 태형을 당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보고서는 최초의 공개 태형 사례가 2021년 10월 북부 카피사주에서 보고됐으며, 간통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남녀가 각각 100차례씩 공개 구타를 당한 사례와 이 밖에 지난해 12월 수백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의 아버지가 공격용 총기로 가해자를 공개 처형한 사례를 들었습니다. 보고서는 탈레반이 수도 카불을 점령하고 2021년 8월 재집권에 성공한 전후로 태형 관행을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6일 발생한 텍사스주 총격 사건 희생자들에게 애도를 표하고 가족들을 위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7일 성명에서 어린이들을 포함한 8명의 미국인이 어제 우리나라를 엄청난 충격에 빠뜨린 총기 폭력 행위로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영부인과 함께 그들의 가족과 위독한 부상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으며 생명을 구하기 위해 신속하고 용기 있게 행동한 초동 대응 능력들에게 감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쇼핑몰에서 무고한 이들을 총격해 숨지게 한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지원이었습니다.
출발 뉴스 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9일 화요일 새벽 BOA 출발 뉴스쇼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안소영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소식입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과 기시다 우미오 일본 총리가 7일 북한이 제기하는 위협을 거론하며 미한일 3국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셔틀 외교가 복원됨에 따라 고도화한 북한 핵 위협에 대응한 미한일 안보 협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대북 제재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는 중국의 주장을 일축하고 대북 영향력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북한 날씨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0도에서 14도, 낮 최고기온 12도에서 27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앞바다 0.5에서 1.5m, 서해 앞바다 0.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우미오 일본 총리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미한일 3국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최근 미한 정상이 채택한 워싱턴 선언에 일본 참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종훈 기자입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7일 북한이 제기하는 위협을 거론하며 미한일 3국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일 정상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저와 기시다 총리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이 한반도와 일본은 물론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중대한 위협이라는 인식을 공유하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이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일 3자 간 협력이 기요한 상황에서 곧 다가올 G7 정상회의 계기에 3자 정상회담 등 한미일 3국 정상 간 긴밀한 소통과 협의가 매우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에 대한 미한일 실시간 공유 시스템 구축 의지도 재확인했습니다.
작년 11월 프놈펜 한미일 3국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와 관련해서 실현 방안에 대해 당국 간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을 환영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3국 간 안보 협력을 이어나가기로 하였습니다.
기시다 총리도 이날 회견에서 북한의 핵 데이터의 실시간 공유에 대해서도 논의의 진전을 이뤘고 이를 환영한다며 히로시마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 때 한미일 정상회담을 진행해 논의를 더욱더 진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과의 대화의 채널은 열려있다는 것에 변함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납치 문제에 대해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한번 강력한 지지를 표명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최근 미한 정상회담이 채택한 확장 억제 강화 방안이 담긴 워싱턴 선언이 미한일 간 협력으로 확대될 수 있는지에 대해선 일본 참여를 배제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한미 간의 이 워싱턴 선언이 완결된 것이 아니고 계속 논의를 하고 또 공동기획, 공동실행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그 내용을 이제 채워나가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먼저 이것이 궤도에 오르면 또 일본도 미국과 관계에서 준비가 되면은 이건 뭐 언제든지 같이 협력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먼저 이것이 궤도에 오르고 일본도 미국과 관계에서 준비가 되면 이건 뭐 언제든지 같이 협력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두 정상은 양국이 경제 안보 등 국제사회의 다양한 문제와 관련해서도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정상회담에서 저와 기시단 총리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한일 양국이 안보, 경제, 글로벌 어젠다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야 한다는 데 다시 한번 뜻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일 관계 개선이 양국 국민에게 큰 이익으로 돌아온다는 점을 확인하고 앞으로도 더 높은 차원으로 양국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데 합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우리 두 정상은 지난 3월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외교안보 당국 간 안보대화와 국가안보회의 간 경제안보대화 그리고 재무장관회의 등 안보 경제 분야의 협력체가 본격 가동되고 있음을 환영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양국의 대표적 비우호 조치였던 소위 화이트리스트의 원상 회복을 위한 절차들이 착실히 이행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전략적 중요성에 공감하면서 한국의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일본의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전략의 추진 과정에서 긴밀히 협력하고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 초청으로 오는 19일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 참석자 일본 히로시마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두 정상은 히로시마 평화공원에 있는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를 함께 찾아 참배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저희 한일 간의 셔틀 외교는 계속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2주 후에는 히로시마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맞이하게 된다며 히로시마 G7 정상회의에서도 의제가 될 국제사회의 다양한 과제에 대해서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번 기시다 총리의 방한을 통해 정상 간 셔틀 외교 복원 그리고 양국 관계 정상화가 이제 궤도에 오른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기시다 총리와의 우위와 신뢰를 바탕으로 새로운 미래를 향해 한층 더 깊어진 양국 간 협력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계속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강제징용 해법에 대한 정부의 방침이 바뀔 것이냐는 질문에는 바뀌지 않는다라며 우리가 발표한 해법은 1965년 청구권 협정과 2018년 법원의 판결을 동시에 충족하는 절충안으로서 법적 완결성을 지닌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답했습니다. 한편 윤 대통령은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와 관련해 한국 전문가들의 현장 시찰단 파견에 합의했다고도 밝혔습니다. 이날 한일 정상회담은 두 정상의 소수의 참모가 배석하는 소인수 회담과 양측 인원을 늘린 확대 회담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한일 양자 회담은 지난해 9월 뉴욕과 11월 프놈펜, 올해 3월 도쿄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입니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한국 방문 첫 일정으로 서울 국립현충원을 방문했습니다. 일본 현직 총리가 한국 국립현충원을 방문한 건 2011년 10월 당시 한국을 방문한 노다 요시히코 총리 후 12년 만입니다. 기시다 총리는 부인인 기시다 유코 여사와 기하라 세이지 관방부 장관,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 일본 대사 등과 함께 참배한 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각하의 한국 방문이라고 적힌 방명록에 서명했습니다. 이어 기시다 총리는 한일 정상회담을 위해 한국 대통령실에 도착했고 윤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를 맞아 공식 환영식을 열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한일 정상회담으로 양국 쇼틀 외교가 12년 만에 복원됨에 따라 고도한 북한 핵 위협에 대응한 미한일 안보 협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미한 간 격상된 확장 억제 협의에 일본의 참여 가능성을 열어놓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 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워싱턴 선언은 일단 한국과 미국 양자 간 합의된 내용이지만 일본의 참여를 배제하지는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미한 정상 간 워싱턴 선언이 완결된 것이 아니고 계속 논의하고 공동 기획, 공동 실행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내용을 채워나가야 한다며 먼저 이것이 궤도에 오르면 또 일본도 미국과 관계에서 준비가 되면 언제든지 같이 협력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미한 정상이 핵 협의 그룹 NCG 신설에 합의한 데 이어 확장 억제 논의에 일본의 참여를 배제하지 않겠다고 밝힌 겁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윤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백악관 정상회담에서 NCG 신설 등 미국의 한국에 대한 확장 억제 강화 방안을 담은 별도 문서인 워싱턴 선언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발언은 NCG와 연계한 미한일 3국의 공조체계 신설을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한국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미한 NCG가 정착되고 활성화된 이후 미한일 간 확장 억제에 대한 논의를 추가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이야기라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또 지금 막 만들어 놓은 미한 NCG 자체를 3자나 4자 협의체로 확대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미한 NCG 신설 합의는 양국이 확장 억제 협의 수준을 격상시킨 결과라며 북핵 위협에 노출돼 있는 일본도 이 같은 협의에 참여할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2010년부터 운영 중인 미일 확장 억제 대화를 통해 미국이 일본에 제공하는 확장 억제 관련 협력 방안들을 논의해왔습니다. 그러나 미 행정부가 특정 동맹국을 상대로 한 핵 억제 실현 계획을 담은 별도 문서를 작성하고 관련 기구까지 두기로 한 건 워싱턴 선언과 미한 NCG가 처음입니다. 박 교수는 미국이 NCG를 통해 북핵 위협에 대응한 높은 수준의 작전 계획을 한국과 공유할 협의 통로를 만든 건데 일본이 함께하려면 미한일 안보 협력이 동맹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고도화해야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걸 통해서 한미가 전략, 전술, 실질적으로 훈련, 교육까지 같이 가겠다는 게 한국의 목표거든요. 한미가 합의한 수준까지로 가려면 이거는 한미일의 삼각 동맹 정도가 돼야 가능한 일이에요.
윤 대통령도 공동 기자회견에서 양국은 북핵 위협에 함께 노출돼 있고 그 어느 때보다 안보 협력이 중요한 상황이라며 일본과의 협력 수준을 높여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오사카 한국 총영사를 지낸 조성렬 북한 대학원 대학교 교수는 NCG가 3자 협의체로 가기엔 한일 간 신뢰와 군사협력 수준이 더 높아져야 한다며 북핵 위협에 대응한 미한일 공조 강화의 필요성이란 측면에서 NCG 이슈가 미한일 안보협력 강화의 명분이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북한의 핵위협 또 잠재적인 중국의 핵위협에 공동대응하기 위해서 한미일 핵협의글이 필요한데 아직 충분히 진전되지 않은 한일 간의 상호군수지원협정이나 또 한미일 연합훈련의 확대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하나의 명분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박형중 박사는 NCG 일본 참여 여부는 북한의 향후 핵과 미사일 도발 여부가 자극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 박사는 한국 국민들의 반일 감정이 여전히 높지만 북핵 대응 차원의 미한일 공조에 대해선 긍정적인 편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윤석열 정부하고 기시다 정부가 끌고 나가려고 하는 것은 양자를 분리해가지고 안보협력은 안보협력대로 하는 거고 또 갈등 문제는 갈등 문제로 풀어간다라는 식으로 동시 진행될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대외정책 중에 이제 북핵 대응의 문제에서는 국내 정치적으로도 그렇게 크게 반대는 없다고 생각이 되고
박 박사는 NCG 확대의 최대 걸림돌은 이를 자국을 겨냥한 군사협의체로 인식하고 있는 중국의 견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또 이번 회담에서 북한의 미사일 경보 정보를 미한일 3국이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상황도 점검했습니다.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에 대한 미한일 실시간 공유는 작년 11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3국 정상회담 당시 합의했던 겁니다. 미한일은 현재 세 나라 간 정보 공유약정, T사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등을 바탕으로 주요 군사정보를 공유하고 있지만 모두 실시간 공유체계가 아니라는 약점이 있습니다. 민간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문성목 통일전략센터장은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 북핵 대응 차원의 새롭고 구체적인 방안들이 제시된 것은 아니지만 양국 셔틀 외교가 12년 만에 복원된 것 자체가 북한에 던지는 메시지가 적지 않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번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해서 안보 분야의 앞으로 협의, 또 훈련, 정보 공유 이런 것들이 훨씬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문 센터장은 오는 19일 히로시마에서 개최되는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릴 예정인 미한일 정상회담은 한일 관계가 본 궤도에 오른 상황에서 갖는 회담인 만큼 세 나라 안보협력 수준이 한층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대북 제재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는 중국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북한의 불안정한 행동을 거론하며 중국이 대북 영향력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함지아 기자입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5일 미국은 중국 정부가 유엔 안보리 이사국들이 만장일치로 채택한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완전하고 전면적으로 이행할 것을 계속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최근 중국 정부가 대북 제재와 관련한 의무를 다하고 있다고 말한 데 대한 뷰이의 이메일 논평 요청에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중국은 중국 해안에서 북한의 제재 회피 시도에 대응하고 중국 영토에서 수익을 거두는 북한 노동자를 송환하며 북한의 조달 네트워크를 폐쇄하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이 불안정한 행동을 자제하고 협상 테이블로 복귀하도록 독려하기 위해 중국 정부가 영향력을 행사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지난 2일 기자들에게 중국이 미한 워싱턴 선언에 반발하는 것과 관련한 질문에 우리한테 이의를 제기하고 비판하려면 북한의 핵 위협을 줄여주든가 적어도 안보리 제재 국제법은 지켜줘야 한다며 중국을 비판했습니다. 특히 중국이 안보리 제재에 전혀 동참하지 않는 상황에서 한국으로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같은 윤 대통령의 발언에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4일 중국은 마땅히 다 해야 할 국제 의무를 성실히 이행 중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안보리의 북한 관련 결의는 제재 조항만 있는 것이 아니며 대화 지지, 인도적 지원, 제재 완화의 가역 조항도 있다면서 안보리의 북한 관련 결의에 대해 전면적이고 정확하게 이해하고 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미국 핵 잠력 잠수함은 세계 어디서나 북한 타격이 가능한 최적의 핵 억제 수단이라고 미국 해군 전문가들이 평가했습니다. 미한 정상의 워싱턴 선언에 따라 한국에 전개될 때 핵무기를 탑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조상진 기자입니다.
미국 해군참모대학 미래전 연구소장인 샘 탕그레디 교수는 한국에 전개될 예정인 미국의 전략 핵 잠수함에 대해 동맹에게 핵 억지력을 보장할 수 있도록 최적화된 수단이라고 평가했습니다.
It's a strategic deterrent platform that performs
탕그레디 교수는 5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전략 핵 잠수함은 미국과 동맹국이 해구산으로 보호되고 핵공격이 있을 경우 보복할 수 있도록 순찰을 수행하는 전략적 억제 수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 해군 사관학교를 졸업한 해군 대령 출신으로 한국에서 근무한 경험도 있는 탕그레디 교수는 퇴역 후 해군 수상전과 잠수함 전략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탕그레디 교수는 특히 미한 두 정상이 워싱턴 선언을 통해 기존 전략 자산에 더해 추가로 전략 핵 잠수함의 한국 전개를 결정한 것은 빈틈없는 핵 억제력을 제공하겠다는 미국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미한 정상은 지난달 26일 워싱턴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북한 위협에 대응해 확장 억제 강화 방안을 담은 워싱턴 선언을 채택했습니다. 두 정상은 이 선언에서 미국은 향후 예정된 미국 전략 핵 잠수함의 한국 기항을 통해 증명되듯 한국에 대한 미국 전략 자산의 정례적 가시성을 한층 증진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전략 핵 잠수함의 한국 기항은 1980년대 이후 40여 년 만에 처음입니다. 탕그레디 교수는 기술적 측면에서 전략 핵 잠수함은 미국 확장 억제력에 부족했던 부분을 메워주는 보완 역할을 넘어 가장 강력한 확장 억제 수단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It's just the stealthiest. There's no one who is able to detect those.
탕그레디 교수는 전략 핵 잠수함이 적에 의해 탐지됐다는 보고는 한 번도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최대 강점은 은밀성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지하 격납고에서 발사하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이나 미 공군의 전략 폭격기도 뛰어난 전략 자산이지만 이론적으로 적이 미사일 기지나 비행장을 원점 타격할 수 있는 반면 전략 핵 잠수함은 은밀성 때문에 적의 목표가 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해저에서 지속적으로 이동하는 전략 핵 잠수함의 특성상 위치를 알아내 표적으로 삼기가 매우 어려우며 북한은 그런 능력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강력한 억제력이 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탕그레디 교수는 또 전략 핵 잠수함의 강한 위력을 설명하면서 전 세계 어디에서나 북한을 타격할 수 있는 기술적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An SSBN, a US SSBN could hit North Korea while sitting in port in San Diego.
미국의 전략 핵 잠수함이 모항인 샌디에이고 해군 기지에 정박해 있는 상황에서도 북한을 타격할 수 있으며 전 세계 거의 모든 곳에서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한반도 인근에 있을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전략 핵 잠수함의 한국 전개 결정에는 전략적 의미와 함께 미국이 한국을 지키는 데 전념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폴 델루카 랜드연구소 해군 프로그램 국장도 5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전략 핵 잠수함 한국 전개의 의미는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미국의 핵 투발 수단을 지상과 공중, 바다에서 모두 투입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With North Korea has a burgeoning nuclear program and missile program. So how do you provide deterrence?
미 해군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해군 대잠 분야에서 복무했던 델루카 국장은 북한이 급성장하는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억제력을 확장하는 방법은 그것이 한국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신호를 강력하게 보내는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략 핵 잠수함의 한국 전개는 필요한 경우 우리가 거기에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가시적으로 과시하는 것이라며 이는 미국이 필요하다면 그곳에 있을 것이라는 것을 북한이 이해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전략 핵 잠수함은 우리의 전략적 억제를 위한 가장 확실한 자산이라고 설명했습니다.
I think that it is the most secure asset for US strategic deterrence.
그러면서 전략 핵 잠수함이 핵탄도 미사일을 탑재한 잠수함이라는 점에서 일반 잠수함의 전개와는 다르다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전문가들은 한국에 전개되는 전략 핵 잠수함이 핵무기를 탑재하고 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패트릭 라이더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 2일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한국의 오하이오급 전략 핵 잠수함이 전개될 것이라면서도 핵무기 탑재 여부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습니다. 탕그레디 교수는 미 해군에서 핵잠수함을 정의할 때 핵무기를 탑재할 경우에는 SSBN으로 핵무기가 아닌 전략 순항 미사일을 탑재하는 경우에는 SSGN으로 분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If the US deploys submarines without nuclear weapons, then typically we do not refer to them as SSBNs.
탕그레디 교수는 최근 미국 국방부가 관련 질문에 오하이오급 SSBN을 한국에 전개할 것이라고 밝힌 것을 언급하면서 미국 정부가 핵무기 없이 잠수함을 배치하는 경우 SSBN으로 부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만일 핵무기를 탑재하지 않고 전략 핵잠수함을 보낸다면 SSGN이라고 분명히 밝혔을 것이라면서 SSGN 전개도 상징적 의미를 갖겠지만 SSBN이 더 강력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핵무기를 탑재한 전략 핵 잠수함의 한국 입항이 핵 비확산 체제와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위반하는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도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The non-proliferation is about transferring nuclear weapons and countries
탕그레디 교수는 비확산은 핵무기를 다른 국가에 이전하는 것에 관한 것이라며 북한은 이미 그것을 위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미국이 전략 핵 잠수함을 통해 한국에 핵무기를 이전하는 것이 아니고 해당 무기에 대한 통제권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비확산 조약이 전략 핵 잠수함의 한국 전개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델루카 국장은 미국이 약속한 대로 핵무기를 탑재한 전략 핵 잠수함을 전개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어떤 형태의 잠수함이 전개되든 실제 억제 효과에는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But I actually don't think that changes the deterrent effect of it, or we do not send them into.
델루카 국장은 다만 핵무기 탑재가 되지 않은 잠수함의 한국 전개에 대한 한국 국민들의 우려는 이해할 만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한 양국이 워싱턴 선언을 통해 대북 확장 억제력 강화에 합의했다는 측면에서 전략 핵 잠수함이 전개되지 않는 상황이 북한에게 어떤 메시지를 줄 것인지에 대해서는 질문이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관측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미국 대통령을 보좌했던 전직 고위 관리들은 한국의 핵 개발 기술을 이미 갖췄지만 핵무장 대신 미국과의 안보 협력을 택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양국이 워싱턴 선언을 통해 핵협의 그룹을 신설시키기로 한 것은 한국민의 요구에 부응한 것이며 안보 환경이 악화하면 전술 핵 재배치가 다음 단계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한국의 역대 정부가 중국에 너무 굴종적이었다며 미국과 연대하고 중국의 강경한 태도를 취해야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고도 진단했습니다. 6일 VOA 워싱턴 톡 프로그램에 출연한 제임스 제프리 전 백악관 NSC 부보좌관과 데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NSC 아시아 선임 보좌관의 대담을 조은정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제프리 부보좌관님, 미한 정상이 발표한 워싱턴 선언에서 한국은 핵확산 금지 조약상 의무를 재확인했습니다. 한국 일각에선 워싱턴 선언이 북한의 핵개발보다 한국의 핵무장론을 더 효과적으로 억제한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미국이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둔 건 아닐까요? 남북한 모두의 핵개발을 억제한다는 점에서 말이죠.
I think it advanced the security of South Korea.
저는 워싱턴 선언이 한국의 안보를 증진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한국인들은 항상 염두에 둬야 하는 북한의 끔찍한 위협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타이완과 마찬가지로요. 이것은 그들이 감수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우리는 모두 도와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워싱턴 선언은 우선 한국의 자체 핵 능력 개발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한국의 핵 개발은 그야말로 한반도 전체를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몰아넣을 것입니다. 그러나 워싱턴 선언의 모든 합의를 일괄적으로 살펴보면 일련의 조치들은 한국에 대한 북한의 위협을 추가로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핵무기 실험을 막지는 못하더라도 말이죠. 특히 북한이 한국의 위험한 행동을 하는 것을 억제합니다. 미국과 한국이 매우 긴밀히 협력하는 것이 분명하고 이것이 북한의 위험한 조치를 막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와일더 보좌관님, 미한 정상은 핵협의 그룹도 신설하기로 했는데요. 양자 차원의 핵계획 협의에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나토식보다 더 효과적이라는데 동의하십니까?
Well, I think that we're mixing apples and oranges here. Ambassador Jeffries knows far more about
사과와 오렌지처럼 아주 다른 문제입니다. 제프리 대사가 저보다 나토와 유럽을 훨씬 더 잘 알죠. 하지만 나토 핵기획그룹은 1960년대에 만들어진 합의였습니다. 미한 간에는 21세기식 합의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억지력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우리의 핵계획을 한국과 더 많이 공유할 것이라는 양자간 결정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한국인들을 안심시킬 것입니다. 북한이 한국이나 미국의 핵공격을 위협하는 불행한 날이 온다면 말입니다. 이것은 매우 현대적인 합의입니다. 물론 한 나라와만 협의할 때는 더 높은 단계의 기밀 정보를 취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런 협의체를 창설하고 한국을 안심시키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상회담에서 말한 것처럼 미국의 철통 같은 방위 공약으로 말입니다. 그것이 워싱턴 선언이 보여주려는 것입니다.
제프리 부보좌관님, 현재 미국은 한국, 일본과 각각 군사동맹을 맺고 있는데요. 미국은 궁극적으로 미한일 삼각동맹을 최선의 형태로 봅니까?
Dennis and I dealt with this 15 years ago in the Bush administration. We have
와일더 전 보좌관과 제가 15년 전 부시 정부에서 이 문제를 다뤘습니다. 미국은 나토와 달리 아시아의 바퀴의 중심축과 바퀴살 방식의 동맹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동맹국과 바퀴살처럼 1대1 관계를 맺는 것이죠. 비공식이지만 실질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타이완을 비롯해 호주와 태국, 필리핀, 한국, 일본 등이 그렇습니다. 하지만 북한과 중국의 위협과 러시아의 최근 행동, 그리고 바이든 정부가 정확하게 짚은 미래의 국제 질서를 위한 글로벌 경쟁을 고려할 때 우리는 바퀴의 중심축과 바퀴살 관계 안에서 비공식 그룹을 형성해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미국, 일본, 호주, 인도가 안보협의체 쿼드를 구성했습니다. 미한일 삼각협력도 있죠. 일본은 타이완과 협력을 늘리고 있고 필리핀도 영내에서 더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협력은 우리 모두가 직면한 영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절대적으로 중요하고 매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와일더 보좌관님, 한국에선 일본을 포함한 삼각동맹을 맺는데 저항감이 있는데요.
Well, I think as Ambassador Jeffries just said, when we look at East Asia,
제프리 대사 말처럼 동아시아는 나토와 다릅니다. 나토 국가들은 문화적으로 비슷하고 결속력이 훨씬 더 강하죠. 아시다시피 아시아 국가들은 매우 다릅니다. 호주, 태국, 인도네시아 이 모든 나라들은 매우 다른 관점과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중심축과 바퀴살 방식으로 협력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중심점에 있는 미국이 다른 나라들에 다가가 국방의 필요를 태워주는 것이죠. 지난 70년간 중심축과 바퀴살 개념은 효능이 입증됐습니다. 바이든 정부는 동아시아 동맹체제를 새로운 차원으로 격상시켰죠.
와일더 보좌관님, 윤석열 대통령은 하버드대 대담에서 한국이 핵무장을 하겠다고 마음먹으면 빠른 시일 내에 심지어 1년 이내에도 할 수 있는 기술 기반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이 1년 내에 핵무장을 하는 게 가능합니까? 왜 한국의 기술적 역량에 대해 언급했을까요?
Well, first of all, he stated a fact, and he stated the truth.
윤 대통령은 사실을 말했고 진실을 말했습니다. 핵무기 한 개를 만들기 위해선 우라늄 농축 순도를 35%, 80%, 90%로 계속 높여야 합니다. 일반 상업용 원자로에서는 20%까지 농축하는데 전기 생산엔 그 정도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에는 24기의 원자력 발전소가 있습니다. 원자로 보유 숫자로는 한국이 세계 5위죠. 누군가가 폭탄에 넣을 핵물질을 얻기 위해 우라늄을 80%, 90%까지 농축하겠다고 결심하면 역량은 충분합니다. 또 다른 방식은 플루토늄으로 핵무기를 만드는 것인데 상업용 원자로는 플루토늄도 생산합니다. 따라서 한국은 우라늄이나 플루토늄을 이용해서 핵폭탄을 만들 수 있습니다. 1년은 비현실적인 기대가 아닙니다. 윤 대통령의 의도에 대해선 그의 마음속을 들여다볼 수 없기 때문에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에 윤 대통령은 한국인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만약 우리가 핵무장의 길을 가야 한다면 갈 수 있지만 미국이 우리에게 매우 진지한 약속을 했기 때문에 미국과 함께 하기로 했다고요. 미국은 전략 핵 잠수함을 한국에 보내기 시작할 것입니다. 오랫동안 중단됐던 일이죠. 미국은 한국의 전략 폭격기도 짧은 기간씩 전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는 한국인들과 함께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물론 한국인들은 이 계획이 잘 진행되지 않을 경우 대안을 원합니다. 윤 대통령은 대안도 추구할 수 있지만 NPT 의무를 지키겠다고 밝힌 것입니다.
제프리 부보좌관님, 한국인들의 70%는 자체 핵무기를 갖기 원합니다. 워싱턴 선언은 실질적인 필요성 때문이라기보다 한국의 끊임없는 요구에 따른 결과라고 보세요.
I think you're absolutely right, but it also has to be put in the context of overall global.
전적으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최근 몇 년간의 전반적 국제 정세의 맥락에서도 봐야 하고요. 특히 중국의 훨씬 더 공격적인 태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북중러 간 협력 증진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들은 미국과 파트너, 우호국들에 대항한 동맹을 자처합니다. 이런 상황을 근거로 미국은 한국뿐 아니라 일본과 필리핀 등과도 동맹을 강화하고 새로운 약속을 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미국은 워싱턴 선언을 통해 많은 것을 약속했습니다. 즉각적, 압도적, 결정적 대응을 약속했죠. 전략 핵잠수함도 전개할 예정인데 이것은 매우 중요한 상징적인 제스처입니다. 훈련을 늘리겠다고도 공약했죠. 우리는 더 나은 집단적 대북 억지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제프리 부보좌관님, 중국과 러시아가 워싱턴 선언과 미한 정상회담을 거세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강대국 패권 경쟁을 벌이기 전에는 한국이 미중 사이에서 줄타기를 했습니다. 이제는 한국이 미국에 대한 연대와 신의를 보다 분명히 밝혀야 하는 냉혹한 현실에 직면한 건가요?
I don't think there was ever any question about South Korea's alliance and its allegiance to the United States.
저는 협력국인 미국에 대한 한국의 연대와 신의에 그 어떤 의문도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을 억제하고 필요하다면 북한의 한국 침공을 격퇴할 것이라는데도 의문이 없고요. 중국은 국제 질서에 위협을 가합니다. 미국과 한국이 혜택을 누려온 그 질서 말입니다. 중국의 이런 위협은 지난 10년 사이에 제기된 것이고 이제 우리는 모두 중국의 위협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미국이나 한국은 중국과의 모든 관계를 단절하려고 하진 않았습니다. 특히 무역과 외교 관계를 끊지 않았죠. 우리는 중국을 억제하면서도 일부 분야에서는 중국과 협력합니다. 한국의 주요 무역국 두 개 중 하나인 중국과의 이런 관계는 전적으로 합리적이고 아마도 중요할 것입니다. 또한 한국과의 관계 유지는 중국에게도 중요합니다. 이게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중국과의 협력이나 경쟁은 모두 전반적인 관계에 기여한다고 봅니다. 미중 관계에서 한국은 중요한 요소이고 한국은 옳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와일더 보좌관님, 한국은 특히 전임 정부에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했습니다. 한국이 전략적 모호성을 취해 어떤 이득을 봤습니까? 한국이 미국과 더욱 분명히 연대할 때 중국이 한국을 더 존중한다고 보십니까?
No, I really do believe that prior South Korean governments were perhaps
저는 한국 역대 정부가 중국에 너무 기꺼이 굴복했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선택의 치명적 영향을 목격했죠. 한국의 사드 배치 때 중국은 경제관계를 통해 1년간 한국의 극도의 압박을 가했으니까요. 윤 대통령이 한국을 미국 쪽으로 더 다가가게 한 건 아주 현명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래야 중국에 대한 한국의 영향력이 더 커지기 때문입니다. 워싱턴 선언과 미한 정상회담에 대해 중국이 왜 그렇게 화를 낼까요? 중국이 패배하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미한 동맹의 역량은 강화되고 있고 중국이 한때 한국에 행사했던 수준의 영향력을 잃었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중국에 간청하기보다 더 강경한 노선을 취할 때 중국으로부터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와일더 보좌관님, 한국인 56%는 중국을 10년 후 가장 위협적인 나라로 꼽았습니다. 22%로 두 번째를 차지한 북한을 크게 앞질렀죠. 중국이 한반도를 무력으로 공격할 가능성이 실제로 있다고 보시나요?
I think that South Koreans are right when they say China poses a bigger threat. In some ways, because
중국이 어떤 면에서 더 큰 위협이 된다는 한국인들의 인식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은 군사력을 가지고 있지만 한국에 중국만큼 경제적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두 가지 방법으로 한국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군사적 방법과 경제적 방법이죠. 현 시점에선 중국이 한국 공격에 나설 수 있는 상황을 상정하기 힘듭니다. 북한이 한국을 공격한다면 중국은 실질적 결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때 중국이 어떤 입장을 취할지 알 수 없지만 물론 우리의 비상 계획에 포함돼야 할 부분입니다. 마찬가지로 러시아가 북한 지원에 나설지는 한반도를 훨씬 넘어서는 지정학적 고려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현 시점에선 중국이 한국을 공격할 가능성이 그리 크지 않다고 봅니다. 그보다는 중국이 한국을 경제적 혹은 다른 수단으로 압박할 가능성을 더 걱정합니다.
제프리 부보좌관님, 일본 총리가 한국을 방문합니다. 기시다 총리의 한국 방문이 미국에 어떤 의미에서 중요합니까?
It is extremely important for Washington. First of all, this is a major step.
미국에 극히 중요합니다. 한국 정부와 한국 기업가들이 내린 용기 있는 약속을 한층 발전시키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미국의 가까운 동맹 사이에 매우 큰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미국의 역내 전반적 동맹 구조를 강화합니다. 중심축과 바퀴살 관계를 넘어 바퀴살 간에도 대화와 협력과 조율이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북한의 지속적인 공격과 중국의 새로운 위협, 북중에 대한 러시아의 지원에 따른 대응입니다. 아주 좋은 진전이고 두 정상 모두 축하를 받아야 합니다.
와일더 보좌관님, 한일 관계 강화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는 얼마나 중요합니까?
When we have all of our allies in East Asia hooked up,
미국의 모든 동아시아 동맹이 서로 연결돼 정보를 공유할 때 우리는 더 강해지고 동맹도 강해집니다. 전력도 배가 되고요. 우리는 지금 아주 훌륭한 체계를 동아시아에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강력한 관계가 구축된 적이 있었나 싶습니다. 윤 대통령이 타이완 문제를 언급한 것은 매우 흥미로운 부분 중 하나입니다. 이것은 중국에 신호를 보낸다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중국이 타이완 해협에서 문제를 일으킨다면 강력한 능력을 갖춘 동맹 체계를 상대해야 할 것이란 신호입니다. 따라서 한일 관계 강화는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을 구축하는 데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제임스 제프리 전 부보좌관과 대니엘 와이더 전 선임 보좌관의 대담 들으셨습니다. 한국 법원은 8일 한국군 포로 91살 김성태 씨 등 3명이 북한 정부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5천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김 씨 등은 한국전쟁 중 포로가 돼 북한에 끌려갔고 1953년 9월부터 내무성 건설대에 배속돼 약 33개월간 탄광에서 노역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북한 사회에 강제 편입됐다가 2000년에서 2001년 사이 탈북했습니다. 한국 법원은 지난 2020년 7월 다른 한국군 포로 2명이 북한과 김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 이후 같은 주지의 승소 판결을 잇따라 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 씨 등이 실제로 북한으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아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김 씨 등이 앞선 재판에서 승소한 원고들은 북한의 저작권을 위임받아 저작권료를 법원에 공탁 중인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에 손해배상액을 대신 지급하라며 추심금 청구 소송을 냈지만 지난해 패소한 바 있습니다. 납치 문제 해결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기 위해 미국을 찾은 일본 방문단이 유엔 안보리에서 납치 문제를 논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피해자 전원 귀국이 성사될 때까지 대북 압박이 유지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자세한 소식입니다.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피해자 가족회와 북한 납치 일본인 조기 구출을 위한 행동하는 의원연맹 소속 의원들이 지난 4일 3박 4일간의 미국 워싱턴 DC 일정을 마치고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납북자 귀국을 기원하는 파란 리본을 가슴에 단 이들은 백악 관의 커트 캠벨 인도태평양 조정관과 국무부의 웬디 셔먼 부장관, 대니얼 크린튼 브링큰 동아태 담당 차관보, 주일 미국 대사를 지낸 빌 해거티 상원의원,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 등을 잇따라 만나 조속한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한 미국 측의 지원을 호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납치 일본인 조기 구출을 위한 행동하는 의원연맹 소속 야마타니 에리코 참의원은 특히 이번 방미의 가장 큰 성과로 미국 정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관련 문제가 공식 논의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표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웬디 셔번 부장관이 일본이 납치 문제를 포함해 북한의 인권 유린 문제를 유엔 안보리 공식 논의 안건에 추가해달라는 대표단 요청에 그 문제를 위해 모든 것을 다해 일하겠다고 답했다는 설명입니다. 납치 문제 담당상을 역임했던 야마타니 참의원은 납북자 문제 해결에 대한 일본의 정책과 의지를 미국 관리와 의원들에게 전달했고 이에 대한 전폭적인 협력 의사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1977년 13살 때 납북된 이후 일본이 납치 피해자의 상징이 된 요코타 메구미 씨의 남동생인 요코타 다큐와 납북 피해자 가족회 대표는 피해자 전원이 부모 세대가 살아계시는 중에 집으로 돌아와 더 이상의 비극을 막아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요코타 대표는 이를 위해 미국을 찾았다며 미국 당국자들에게 북한이 피해자 전원을 귀국시킨다면 대북 인도적 지원을 반대하지 않을 것이지만 그 전까지는 대북 압박을 유지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면담한 모든 관리와 의원들에게 북한이 납치 문제를 해결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제재를 완화해서는 안 되며 김정은은 납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요코타 씨는 또한 이전 정부와 달리 북한 인권 문제를 중시하는 윤석열 한국 정부와 협력의 폭이 넓어진 것은 고무적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이 처음으로 북한 인권보고서를 공개하고 국제무대에서 북한의 인권 문제를 언급하는 등 관련 문제에 있어 이전 정부와 현저히 다른 시각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니시오카 스토무 북한에 납치된 일본인을 구출하기 위한 전국협의회 회장도 한국과의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게 됐다며 기대감을 표했습니다. 북한의 인권 실태를 외면해온 문재인 전 정부와 신종 코로나라는 두 가지 장애물이 사라졌다며 비슷한 과제를 안고 있는 한국 정부와 일본의 납치 문제 해결 정책을 공유하고 싶다는 설명입니다. 니시오카 회장은 일본은 한국의 피해자 가족과 오랜 관여와 협력의 역사를 갖고 있지만 북한 인권 문제를 언급하기 꺼린 한국의 이전 정부와 신종 코로나 팬데믹이 맞물리면서 많은 협력이 중단됐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일본은 지난 1970년대와 1980년대 발생한 북한에 의한 자국 및 납치 문제 해결을 정부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일본은 아베 신조 전 총리 때부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조건 없는 정상회담을 통한 납치 문제 해결을 추진해왔지만 북한은 이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납북 일본인 피해자는 17명이며 이들 가운데 5명은 2002년에 귀환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아직 12명이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다는 입장이지만 북한은 일본인 납치 피해자가 13명뿐이라며 5명은 일본으로 돌아갔고 8명은 사망해 납치 문제는 이미 종결된 사안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한국 내 탈북민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는 지난 5일 인천 강화도에서 타이레놀과 비타민C, 소책자, 대북전단 등을 20개의 대형 풍선에 실어 북한 쪽으로 날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대형 풍선 아래에는 핵과 미사일 도발에 열중하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비난하는 내용의 현수막이 달렸습니다. 이와 관련해 구병삼 한국통일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민감한 남북관계 상황과 접경지역 주민들의 우려 등을 고려해 전단 살포는 자제돼야 한다는 정부의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앞서 지난 2020년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이유로 통일부로부터 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단체는 이에 불복하는 소송을 내 1심과 2심에서 잇따라 패소했지만 한국 대법원은 지난달 27일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면서 설립허가 취소 처분의 적법성 여부를 다시 판단하도록 했습니다. 북한이 지난달에도 중국에서 중고 선박을 구매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올해만 6척의 선박을 구매했는데 모두 중국 선적의 중고 선박이었습니다. 함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롭게 북한 깃발을 든 선박은 태령 3호입니다. 뷰이가 국제해사기구 IMO의 국제통합해운정보시스템 GISIS를 조회한 결과 올해 초까지만 해도 중국 선적의 신홍샹 77호였던 이 선박은 2023년 4월 북한 깃발에 태령 3호로 새롭게 등록됐습니다. 평양 낙랑구역 승리동 소재 회령시핑이 태령 3호의 선박의 등록 주체로 명시됐으며 등록 날짜는 4월 1일로 나타났습니다. 태령 3호는 중량 톤수 2,985톤의 중소형 화물선으로 2007년에 건조된 비교적 신식 선박입니다. 건조 첫 해인 2007년부터 신홍샹 77호란 이름의 중국 선박으로 운영되다가 지난달 돌연 북한 소유 선박이 됐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6년 채택한 대북결의 231호를 통해 유엔 회원국이 북한의 선박을 판매하거나 북한 선박을 구매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위장 회사를 동원해 중국은 물론 한국과 타이완 회사 소유의 중고 선박을 구매해 공해상 선박 간 환적 등 불법 행위에 동원한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선박 등록 자료만으로 북한 혹은 중국의 제재 위반을 단정할 순 없지만 전례로 볼 때 이번에도 북한이 중국으로부터 중고 선박을 불법으로 매입했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앞서 BOE는 GISIS 자료를 토대로 북한이 전달인 3월에도 중국 선적의 화진성 8호를 자국 깃발의 황룡산호로 새롭게 등록했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북한은 3월 덕성호란 이름의 선박을 새롭게 등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역시 바로 직전까진 중국 선박이었습니다. 북한은 올해 1월엔 향산호를, 2월엔 태자봉과 금강 1호를 각각 신규 북한 선박이라며 GISIS에 보고했습니다. 이들 선박 모두 북한 선박으로 등록되기 전까진 중국 선박이었습니다. 종합하면 북한은 올해에만 벌써 6척의 중국 선박을 사들인 것입니다.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은 최근 공개된 연례 보고서에서 2022년 한 해 동안 북한이 락원 1호 등 총 6척의 신규 선박을 등록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불과 4개월 만에 작년과 동일한 수의 선박을 등록했습니다. 북한의 불법 중고 선박 구매가 여전히 계속되는 것은 물론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관계자는 지난달 BOE에 보낸 이메일에서 전문가 패널의 최신 보고서가 분명히 밝혔듯이 북한의 선박 구매는 2022년 극적으로 가속화됐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어 이들 선박 대부분은 중국 네트워크를 통해 중국 소유주로부터 취득된 것이라며 보고서에 명시된 대로 우리는 중국 정부에 이들 구매를 문의했지만 그들의 반응은 지금까지는 실망스러운 상태라고 덧붙였습니다. BOE 뉴스 함지아입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자세한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0도에서 14도, 낮 최고기온 12도에서 27도, 바다의 물결 동해 앞바다 0.5에서 1.5m, 서해 앞바다 0.5m로 일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역별 날씨입니다. 함경 남북도 맑겠습니다. 평양 아침 최저기온 10도, 낮 최고기온 22도, 안주 최저 9도, 최고 17도, 영덕 최저 11도, 최고 25도, 신의주 최저 13도, 최고 23도가 되겠습니다. 자강도 구름 많습니다. 중강 아침 최저기온 6도, 낮 최고기온 22도, 강계 아침 9도, 낮 25도, 희천 아침 12도, 낮 23도가 되겠습니다. 황해도 맑겠습니다. 해주 아침 14도, 낮 18도, 용현 아침 13도, 낮 21도, 개성 아침 12도, 낮 16도, 사리원 아침 13도, 낮 21도, 신계 아침 11도, 낮 18도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강원도 맑겠습니다. 원산 아침 10도, 낮 16도, 심포 아침 11도, 낮 18도, 장도 아침 9도, 낮 13도, 평강 아침 8도, 낮 14도가 되겠습니다. 함경 남북도 맑겠습니다. 함흥 아침 11도, 낮 19도, 장진 아침 6도, 낮 15도, 청진 아침 10도, 낮 20도, 김천 아침 10도, 낮 18도가 되겠습니다. 양강도 맑겠습니다. 해산 아침 6도, 낮 26도, 김영권 아침 4도, 낮 24도, 삼전 아침 4도, 낮 21도가 되겠습니다. 해상 동해 맑겠습니다. 바다 물결 동해 북부 1.5에서 3m, 서해 오전 오후 맑은 가운데 바다 물결 서해 북부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잠시 뒤 BOA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린 출발 뉴스쇼 진행의 안소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게 무슨 책이에요?
미국 역사책이에요.
American history, are you still studying books?
미국 역사, 아직도 책으로 공부하십니까?
그 흑인들 있잖아요. 아프리칸 아메리칸들이 백인들이 어떻게 흑인들 차별했나 이런 것도.
Are you curious about American history?
미국 역사에 대해 궁금한 게 무척 많다고요?
저는 일리노이주의 링컨 후보에게 표를 던지기로 마음을 바꿨습니다. 부군 중 생포된 흑인 병사들을 모두 노예로 만들어야 합니다.
전진하라! 남부의 깃발이 국회의사당 건물에 휘날리게 될 것이다.
American history. Enjoy listening through the radio.
역사 라디오로 재미있게 즐기세요.
라디오로 듣는 미국 역사 이야기, VOA 이야기 미국사. 많은 애청 바랍니다.
부여의 세계뉴스입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8일 한국과 일본 관계의 심화와 발전을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이틀 일정의 한국 방문을 마치고 귀국길에 기자들에게 일본은 상호 이해를 심화시키고 양국 간 유대를 발전시키기 위해 한국과의 인적 교류를 증진시키길 고대한다고 말했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앞서 7일 한일 정상은 북핵 위협에 대한 양국과 미한일 3국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했습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7일 기시다 총리와의 정상회담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이 한반도와 일본은 물론 전 세계 평화와 안정에 중대한 위협이라는 인식을 공유했다면서 한미일 3국 정상 간 긴밀한 소통과 협의의 중요성을 공감했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최근 미한 정상이 채택한 확장 억제 강화 방안이 담긴 워싱턴 선언이 미한일 간 협력으로 확대될 가능성에 대해 일본의 참여를 배제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기시다 총리도 회견에서 북한의 핵 데이터 실시간 공유에 대해서도 논의의 진전을 이뤘고 이를 환영한다며 히로시마 주요 7개국 정상회의 때 한미일 정상회담을 진행해 논의를 더욱더 진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매튜 밀러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7일 트위터에 올린 성명에서 일본과 한국의 동맹으로서 우리는 일본과 한국의 이번 정상회담 소식을 환영하고 기시다 총리와 윤 대통령의 지도력을 평가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한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7일 모하마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 겸 총리와 회동했습니다. 백악관은 이날 성명에서 설리번 보좌관이 이날 회동에서 이제 15개월 된 예멘의 휴전 상태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한 회담의 중요한 진전에 대해 검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해당 전쟁을 종결시키기 위한 유엔 주도의 지속적인 노력들을 환영했으며 다양한 다른 사안들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수단에서 철수하는 미국 시민들에 대한 사우디의 지원에 사의를 표했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이날 빈살만 왕세자 외에도 셰이크 타눈 빈자에드 날다히안 아랍에미레이트 연합 국가안보 보좌관과 아지트 도발 인도 국가안보 보좌관과도 각각 회동하고 양자와 지역 현안을 논의했다고 백악관은 전했습니다. 백악관은 이번 회동이 인도와 세계 그리고 상호 연결된 중동 지역의 더 큰 안전과 번영의 비전을 공유하기 위한 목적이었으며 향후 이들 4명이 정례 협의를 유지하고 이번 회동에서 논의된 사항들에 대해 후속 조치를 해나가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이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정부의 공개 처형과 퇴영 등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유엔은 8일 공개한 유엔 아프간 지원단의 보고서에서 지난 6개월 동안 남성 274명과 여성 58명 그리고 남자아이 2명이 공개적으로 채용을 당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최초의 공개 퇴영 사례가 2021년 10월 북부 카피사주에서 보고됐으며 간통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남녀가 각각 100차례씩 공개 구타를 당한 사례와 이 밖에 지난 12월 수백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의 아버지가 공격용 총기로 가해자를 공개 처형한 사례를 들었습니다. 보고서는 탈레반이 수도 카불을 점령하고 2021년 8월 재집권에 성공한 전후로 퇴영 관행을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러시아가 수도 크이우를 비롯한 우크라이나 주요 도시들을 공격했다고 우크라이나 군당국이 8일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군총참모부는 이날 1일 전황보고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러시아는 특히 하르키우와 헤르손, 무콜라이우, 오데사 지역을 중심으로 지난밤 16차례 미사일 공격을 가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지난 하루 동안 우크라이나 군과 인구 밀집 지역에 61차례의 공습과 52차례의 중형 로켓 일제 사격을 가했다면서 불행히도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했고 고층 건물과 개인주택, 기타 민간 기관 시설이 손상을 입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세계뉴스였습니다.